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아는 성경 729면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물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스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드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있고 똑똑하고 영성있고 신앙 좋은 사람들만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세 이전까지에는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연단받은 후에야 그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온유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 되려면 우상장수이죠. 그가 늘 보고 자란 것은 우상입니다. 그는 늘 이 우상을 보고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약속을 후사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참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도요.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관원, 정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왕도 아니죠. 그냥 평범한 이방 나라의 관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예언자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가 기도 중에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읽어보셨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양무를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그 다음은 아무리 이무리의 아들 삭구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름만 쭉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절 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될 때 부흥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베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중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 1절 말씀에는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양문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양문이라는 것은요 양쪽에 문이 달려 있다고 해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 곧 제사에 쓰일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힘이 없고 순전한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양문을 중건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와 더불어 무너져버린 그들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요 성별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별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의미죠. 즉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여 둔 것,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된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때가 되어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성별하여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한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별하여지는, 가장 구별되어 드려져야 하는, 가장 먼저 성별되어져야 하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거짓된 행동이에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충만하면 그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요, 얼마나 많은 할 일이 많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바쁘고 힘들다고 일이 있다고 예배를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배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예배를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예배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됩니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요,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나는 방관자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되어서, 수요일이 되어서, 수요일 밤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응답을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놀란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심으로 우리 인생의 부흥, 신앙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동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은요,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부흥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하며 동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동력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75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동력하며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또 백성의 지도자, 또 뭐 금속 가공업, 무역업, 노예, 어부, 세리 등 15가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동력하며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다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는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고 말씀하고, 26절 말씀에는 느디님 사람이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중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느디딤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브온과 미디안 출신의 노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잡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던 노예들도 힘을 합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각기 다른 직업,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똑같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각기 다른 생각, 가치관, 성격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은사를 가진, 능력을 가진,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역하며 사역하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역하며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드림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 몇몇 사람만 사역하고 일하는 것 아니라 담임 목사님만 열심히 앞에서 비전을 부르짖고 열심히 설교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열심히 철회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사역하며 충성하며 헌신할 때 우리 드림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팔짱만 끼고 보고 있는 것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벽 공사처럼 각기 가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합력하여 일했던 것처럼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귀한 사역에 동참하면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 나만 해야 돼,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여러분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이런 생각도 위험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고 날마다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일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날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셔서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보다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일은 누구만 하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매년 열심히, 지금까지 열심히 매년 할 만큼 했으니 원래부터는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안 나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요, 11월 12월만 되면 교육자들이 참 머리가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시던 분들도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그 일을, 사명을, 직분을, 그 일을 내려놓으면 힘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려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다 사라져요. 제가 섬겼던 지난 교회 중에 섬겼던 목사님 중에서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은퇴하신 후 30몇 년을 하셨는데 은퇴하신 후 불과 몇 년 만에 돌아가신 것을 제가 보았어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나니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힘이 빠지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들을,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러면 은사를 주신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무엇일까요?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행함, 연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 방언, 방언 풍족함의 은사 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의 은사인데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은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의 유익입니까? 누구의 유익입니까? 교회의 유익입니다. 그럼 우리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요?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내 영광을 위해서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은사는 내가 영광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존귀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 결코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좀 안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내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왜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한 하나님 아버지를 둔 가족이기 때문이죠.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며 한 형제요,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마음으로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동역할 때 우리 드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동역함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정할 때 일어납니다.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우리 모두가 각자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모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삿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직문에 이르렀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과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힘써 중수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벽 재건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삿배 아들 바룩은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직문까지 어떻게요? 힘써 중수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힘써 감당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 힘써 감당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써라는 말은요, 그 원어상의 뭐냐,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원래적 의미는 타오르다, 불타다, 뜨거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로 불이 타다, 화를 내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주로 화, 분노와 관련된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즉,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삿배 아들 바룩이 마음속 깊이 타오르는 성벽 재건의 열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 힘써 수고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힘쓰고 애써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열정이 타오르기 때문에, 뜨거워졌기 때문에 타오르는 열정으로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룩과 같이 최선을 다해 힘써 충성하는 자가 그 위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증이 있죠. 과연 바룩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힘써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였을까요?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바룩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힘써 주신 사역과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다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어떻게 사역하였다고요? 마음들여, 다시 말해서 힘써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음들여 일을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는 이런 충격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바룩과 같이 모든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으로 마음들여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사명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마음 들여 힘써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냐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 이 모든 사명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를 착하고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40년은 실패한 인생이었죠. 총 120년의 인생 중에서 나머지 80세부터 120세까지 인생은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반기 40년 이상은 실패한 인생, 살인자 인생이었죠.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40년간을요,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묵묵히 왕자를 입을 다 입고 묵묵히 충성하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매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16세, 17세 노예로 팔려가면 일시간치 생을 포기했겠죠. 요즘 같은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섬기며 충성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죠. 가정총리 뿐만 아니라 감옥의 간수에게 인정받아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항들을 다 감당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애굽,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을 총괄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바룩과 같이 성벽 재건 역사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할 헌신된 일꾼,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귀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성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힘써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귀 몸된 교회 모든 일에 합력하여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드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